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홀로 둘 수 없어서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외지에서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관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태어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근처 들판에서 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게 보내셨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했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렇게 예고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의 고지가 끝나고 수많은 천군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후에 목자들을 떠나자 목자들은 놀라운 체험을 한 저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로서는 이 신비한 경험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외양간에서 출산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서 수소문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현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배웠고 천사가 자기에게 아기에 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양떼가 있는 들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의 고지를 듣고 아기 예수님을 비웠고 영광을 돌린 목자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목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확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을 위한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주가 나신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확인될 것이다. 아니 외양간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구원자가 탄생한 표적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의 똑같은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바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렵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천사와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듣고 저들은 빨리 천사의 말을 확인하고 싶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뵙고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확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반응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소망을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영광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대답하려면요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반성합니다, 내가 형벌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래도 용서 안 해요. 그 나쁜 짓 기억하겠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 어떤 경우는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 믿으면 그 지난 사악한 죄들을 다 잊겠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어떤 간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전파 두목으로 활동했던 그 잔악한 사람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던 장로님에게 건강하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웃으면서 사형실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그 사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죄인으로 인식하겠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건강하라고 천국에서 보자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기억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베들레헴 가서 위안간에 구유에 누이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도 온 세상에도 구원을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확신하라 말씀하십니다.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고지를 듣고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귀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천사의 말이 사실이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호기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았지 모르지만 아기 예수님, 구유의 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배운 후에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지요. 마티는 동방박사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특별한 별을 관찰하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땅에 왔고 베들레헴까지 왔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함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주님은 오늘 성탄절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예배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독생자를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순종과 희생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와 더불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는 감사와 기쁨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일이고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를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천사가 자기의 이런 말이 사실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하여 천사가 전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목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때 단순히 마리아 요셉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라 작은 동네인데 위안께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건 특별한 일이잖아요. 드문 일이잖아요. 그게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목자들은 그들을 포함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가 전한 말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하며 저들은 자기들이 있던 들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목자들이 이후에 계속 이 복된 소식의 증언자로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경험한,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과연 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쉽게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내가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았다 라고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미움을 받아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 요한 사도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합니다. 사실 이 협박이 협박이 아닌 게 그들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사형 외에는 모든 재판과 집행권이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 최고 의결기관, 최고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이 산헤드린 교회 협박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외양간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먼저 확신하고, 그리고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네가 아는 자들에게 전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라. 목자를 통하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밤새 즐기는 날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성탄 이브에 명동거리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사고 날 뻔했다,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밀려드는 거예요. 눈까지 오니까 얼마나 청춘 남자들이 즐거웠겠습니까? 물론 성탄은 즐거운 날이죠.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즐거움으로 우리가 지내는 날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평화 때문에,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평화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평화죠.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평화를 주님은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마귀까지도 심판받아 사라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나라의 완전한 샬롬과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그 마지막 평화의 완성까지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평화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이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그치는 날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천사의 고지를 듣고 행동한 목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남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깨닫고 확신하라.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주님은 우리가 목자들처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과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당연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은 교회 전도지를 한 장 들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전달한다고 그 전도지 받은 사람이 예수 꼭 믿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만의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 전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또 압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지를 전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고 나를 위해 전도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만에만 인생에 참된 행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성탄주일에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